미국에서 가장 넓은 주는 알래스카 주입니다.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이이고 우리 한반도 남북을 합한 한반도의 7배만으로 잘린 남한의 면적에 비하면 15배에 이르는 광활한 땅이 알래스카 주입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은 65만 명에 불과하지만 금, 석유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할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1867년에 이 땅을 제정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정확히 계산하면 1224평에 2센트로 산 꼴입니다. 1달러도 안 되는 2센트. 2센트면 얼마죠? 한 300원 됩니까? 양집사님. 한 300원 돼요, 2센트. 1달러가 1300원 정도, 뭐 1500원. 1500원 되는지 모르겠는데 1300원 정도 되니까 뭐 1센트는 10분의 1이니까 한 300원 꼴로 약 1300평을 300원 꼴로 샀다가 말이죠. 300원 꼴. 그 무렵 미국의 여론은 알래스카 매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그걸 사냐? 쓸모없는 땅이라. 하지만 당시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들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미국 국민들과 의원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 알래스카의 메인 문제는 상원에서 겨우 한 표 차로 사도록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산 이후 시워드 국무장관은 생전에 줄곧 이 알래스카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것을 샀다고 미국 국민들이 맹비난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를 가리켜서 시워드의 아이스박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알래스카를 매입한 후 미국 사람들에게 시워드의 어리석은 짓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시워드는 미국 국민들의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값에 잘 팔았다면서 협상단에게 보너스까지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을 매입한 후 불과 30년 뒤에 금광이, 거대한 금광이 발견이 되고 20세기 들어 엄청난 석유의 매장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알래스카는 미국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인들은 시워드 국무장관의 해안을 높이 평가하면서 칭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가치를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선명하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워드 국무장관은 알래스카의 땅의 가치를 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알래스카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요 보화입니다. 지금도 성경은 시워드 국무장관이 알래스카를 사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도 하고 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리 쫓기고 저리 밀리는 전쟁처럼 치열한 경쟁이 현실이고 한 끼 먹고 살기 바쁜데 보이지 않고 현실성이 없는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럼 뭐 우리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느냐,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느냐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며 가치 있는 일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는 교회의 설립자이신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조지 바나는 그의 책 당신의 자녀를 영적 챔피언으로 훈련시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어디인가? 낙태 반대운동? 동성결혼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인가? 인터넷 혹은 영화 혹은 TV 혹은 음악에 깊숙이 늘려있는 온갖 쓰레기들에 대항하는 성경적 도덕성 회복운동인가? 아니다. 확신컨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어린이들의 머리와 가슴과 영혼 속이다. 그 속에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낙태, 동성애, 도박, 포르노 등의 도덕적, 영적 문제들을 갖고 실험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시워드 국무장관의 알래스카의 가치를 미리 보고 사들인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을 소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란 원어로 알레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레이데이아. 이것은 세 가지 범주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첫째는 법정에서 가장 지지될 수 있는 사건의 진상을 의미할 때 알레이데이아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가장 지지될 수 있는 사건의 진상. 이게 알레이데야. 그 다음 역사에서 거짓으로 꾸며진 신화와 완전히 구별되는 실제적인 사건. 그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사건 알레이데야. 그 다음에 철학에서 절대적 의미에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적 의미에서 참된 것 알레이데야.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진리의 성령님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지혜의 영이시요, 거짓이 아닌 실제적인 사건의 의미를 밝히는 지혜의 영이시요, 절대적 참된 것을 알게 하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측면에서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지혜의 영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지혜의 영, 진리의 영.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님은 곧 지혜의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인간에게 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유다지파 후레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그 영이 부살레에게 임하여서 아주 정교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기술로서 성막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면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동시에 지혜의 영이십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고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주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진리의 영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도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력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지혜로운 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지혜의 성령이 충만하여 애굽 왕 바로의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풀어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꿈 해몽으로 요셉의 지혜가 인정이 되어서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하나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었는데 애굽나라 천하에 요셉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더라라고 바로 임금이 고백한 것입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지혜의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행수에서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의 승리가 축복으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의 은혜로 부모와 모든 형제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요셉과 똑같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건 다니엘을 보고 한 말이에요. 당시 최고의 나라인 바벨론에서 최고로 지혜롭다가 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고 총명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왕 하면 누구죠? 솔로몬 왕. 그도 생내적으로 지혜를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지혜의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에게 충만히 임하심으로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하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왕이 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앞에 지혜로운 요셉이 있었고 솔로몬 뒤에도 지혜로운 다니엘이 있었는데 그들보다 솔로몬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앞에도 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네 뒤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럼 요셉은 뭡니까? 요셉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지혜가 사람의 생내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솔로몬의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성령의 지혜로 충만함을 입어서 신약성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밤모습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지혜로운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예배드리는 주의 날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밤모습에 유배를 가게 됐는데 그때 성령이 요한에게 충만히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과 마지막 세상에 있을 일을 계시로 받아 쓰게 된 것입니다. 지혜의 성령님이 사도 요한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역사요 일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전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의대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현재 미 디트로이트 암 전문 의사인 원종수 집사님의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 간증집 책 이름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기록된 대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는 도중에 배가 고파 어지럼증이 났다. 지금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매일 새벽에 집에 겨우 돌아와서 윗목 차디찬 방바닥에 누웠는데 로마서 쪽복음이 손에 닿았다. 내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달라 보이는 것처럼 복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30분 만에 다 읽어버렸다. 또 읽고 싶어서 두 번 읽었다.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왜 그렇게 달고 맛있는지 학교 갔다 와서 또 읽어야 하고 학교에 갔다.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먼 길을 버스비가 없어서 군인용 워크를 신고 걸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2층에 붙어있는 상가 건물의 간판이 로마서로 보였다. 내가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배가 고프니까 행기증이 나서 헛것이 보이는가 보다 하고 머리를 흔들어 봤다. 아니 그랬더니 로마서 쪽복음의 페이지가 넘어갔다. 이쪽으로 돌리면 로마서 5장, 저쪽으로 돌리면 로마서 6장이 눈에 보였다. 다시 이쪽으로 돌리면 로마서 5장, 다시 저쪽으로 돌리면 로마서 12장이 보였다. 그래서 내가 돌아버린 줄 알았다. 큰 문제가 생긴 줄 알았다. 문제가 일어나긴 일어난 것이다.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학교 가서도 보이고 그 생각만 났다. 보통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었다. 혼자서 고민했다. 선생님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내 생각엔 어서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병원에라도 가야 할 심각한 문제였다. 이러다가 돌아버린 줄 알았다. 성남 다리 밑에 정신병 걸려서 미쳐 다니던 여자가 눈앞에 얼렁거렸다. 그때는 매일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고 아침에 깨우 꽁고리밥 먹고 하니까 언제나 흙이 졌다. 아침 조회 시간이 끝나고 담임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성적표를 보여주시는데 480명 중에서 510등이었다. 선생님은 심각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셨다. 홀 어머니만 계신 외아들인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 말씀에 갑자기 마음이 아팠다. 교무실을 나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선생님께 불려다니면서 350등짜리로 낙인이 찍히다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 순간 나는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다. 다음에는 공부 잘해서 칭찬받을 교무실에 떠나들어야지. 적어도 10등 안에는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렇죠 성령님하고 질문을 했다. 공부하자. 종수야 공부하자 다짐하고 학교 갔다 오면 그날 공부한 것을 복습하고 두세 번 읽고 노트 정리도 새로 하고 내일 배울 것을 예습하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책을 읽고 노트를 보아도 꼭 두세 번 읽고 보게 해주셨다.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책상에 앉으면 다른 생각나는 것도 없어지고 오로지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생각뿐이었다. 고2학년 학기말 시험이 시작되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전 같으면 시험지 받아놓고 한숨만 쉬었을 텐데 이번에는 시험지를 보는 순간 눈을 딱 감으니까 갑자기 로마서가 떠오르듯이 국사책이 떠올랐다. 이것 봐라, 신기하다. 그렇게 시험을 치고 결과가 나왔다. 전교생 480명 중 5등이었다. 한 학기 사이에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고 친구들도 깜짝 놀라고 나도 놀랐다. 하나님만이 빈 것이 웃으셨다. 그리고 영어사전 한 해를 다 외워버렸다. 그리고 3학년이 되어 졸업할 때 전교 1등을 했다. 그리고 서울대학 시험을 보고 당당히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다. 지혜란 기억력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내게 임하신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영감까지 주시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대접할 때 그리스도가 나를 보셨다. 어머니의 섬김의 생활 태도를 보시고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성령님께서 지혜의 선물로 주셨던 것이다 라고 간증을 적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원종수 입사님은요 매일 철야하고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를 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매일 새벽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시험을 치면 성령이 충만히 철회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지혜의 영을 받았어요. 지혜의 성령을 받았는데 그거 국사시험 치면 국사책이 자기 눈앞에 딱 펼쳐진다. 그러면 딱 넘어가는데 그 문제의 답 앞에 책이 딱 멈춘대. 넘어가다가 그 성령님이 딱 가르쳐준대. 요거 적어라. 요 답이다. 생물, 뭐 국어, 영어, 영어 지문 뭐 가로 넣기, 뭐 단어 변화 이런 거 그대로 공부하고 바라본 대로 다 나타나는데 자기가 시험 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컨닝 하는 건데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기도하니까 그 순간에 컨닝이 아니야, 이것은 거룩한 컨닝이다, 괜찮다 해라. 그랬어요. 480명, 전교생 480명, 3학년 전교생 480명 중에 350등이 바로 한 달 만에 5등으로, 그 다음부터는 줄곧 졸업할 때까지 1등, 그래서 서울의대에 들어가요.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꼴찌 하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2학년 말까지 겨울방 바로 앞두고 2학년 말 바로 학기 말 시험 칠 때 바로 350등에서 5등으로 뛰어오른다는 것은 고등학교 시험, 고등학교 공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어디 보면 초등학교 애들 시험 문제입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문제가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원종수 집사님은 책펴놓고 시험 치니까 시험 칠 때마다 그렇대요. 지혜의 영,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한 번 본 것은 여기에 머리에 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그대로 찾으면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눈을 감고 시험을 쳤대요. 눈 감고 이렇게 딱 보면 눈 감고 그는 보이니까 눈을 감아야 보이니까 눈 감고 이렇게 눈고기를 요구나 끄덕해서 답답 죽고 또 눈 감고 그대로 냈고 그리고 선생님이 감독원 선생님이 저런 놈이 있어 그랬대. 자기는 졸지 않고 시험 치고 있는데.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또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권능. 성령님은 권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능력적이고 권능적인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듀나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듀나마이. 이 두나마이가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이상으로 큰 파괴력과 큰 능력을 발휘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힘과 능력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마치 맷돌의 권능, 맷돌의 능력과 같습니다. 콩이나 밀이나 딱딱한 곡식을 맷돌 속에 넣고 돌리면 아주 고운 가루로 변화되어서 나옵니다. 맷돌에 딱 갈면, 그죠? 돌리면 아주 곱게 빠져 내려오죠. 성령님의 능력도 맷돌처럼 우리 속에 생내적으로 있던 거칠거칠한 마음, 미운 마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잘 못 바꿔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좋지 않은 생내적인 마음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신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 1서 2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질이 얼마나 급했던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가 치듯이 분노를 그렇게 내는 사람이요. 그냥 천둥 벼락이 갑자기 치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걸리기만 하면요. 갑자기 화를 내고 얼굴이 벌개지고 입에 거품을 품고 막 손발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우레의 아들이요. 제가 아버지가 우레고 이거는 이 요한은 그 아들이에요. 원래 이게 이 DNA가 한층 더 내려갈수록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 우리의 아들, 분노의 사람. 그런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 속에 있던 굳은 마음이 완전히 제하여져 사랑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질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달라집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 하셨던 것입니다. 이기풍은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는 머리 박치기의 맹수로서 아무도 당할 자 없었습니다. 손발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가지고 박아버린다.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머리 한 방에 다 가버리는 거예요. 깡패로 유명한 이기풍.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은 서양인을, 외국인을 싫어했는데 그는 그리에서 복음을 전한 마포 삼열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서 이 턱뼈가 부서지도록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짓고 있던 공사 현장에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강팍한 마음과 강팍한 심령을 가진 깡패. 이구풍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이 술술술술 다 피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밤에 늘어져 잠을 자는데 꿈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쩍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29세가 되던 해인 1894년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마포 3열 선교사로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백배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후부터 이기풍은 핍박자에게 평양 시내를 누리며 핍박자로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 방에 끝날 일인데 이 붕은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 사람을 보복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친 깡패가 폭력적인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기풍의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에게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가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모든 인생은 두 갈래 길 중에 어느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많은 사람을 살려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한 길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도리어 많은 사람을 해치면서 허망한 공동묘지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저 나름대로 깊이 느끼는 단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니 장례용품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망자에겐 수의를 입힙니다. 수의는 주로 삼베로 만들어지는데 삼베의 종류에 따라 수의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최상품 삼베인 안동포로 제작된 수의가 가격은 제일 싼 제품의 20배 가까이 나갑니다.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동나무관, 홍송관, 향나무관에 이르기까지 재질에 따라서 관의 가격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무덤 앞에 세우는 돌비석도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주로 비석에 쓰이는 돌은 하강암과 대리석입니다. 이 비석도 죽음용품입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냥 쓸쓸히 홀로 무덤 앞에 서 있는 것이 비석이죠. 돌이 비석으로 선택되는 순간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리 최고가의 수이나 관이나 비석이라 할지라도 장례용품이란 오직 죽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례용품은 단지 죽은 시체와 썩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죽음용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 중에 가구나 건축재료로 다듬어져서 산 사람을 위한 생명용품이 되는 나무도 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돌도 그렇죠. 화강암 대리석은 이 건물에 만약에 그것으로서 장식을 해놓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유독 죽음용품이 되어 시체와 더불어 썩어간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죠. 가구나 건축재료 등 산 사람의 생명용품 나무나 옷이나 돌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죽음용품의 재활용이란 아예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일회용이죠. 누구에게 물려주거나 물려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관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수의를 물려받습니까? 비석을 물려받습니까? 가령 무덤을 이장할 경우도 그 자리에 섰던 비석은 가져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파손해버리거나 바로 그곳에 깊이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장한 그곳에서 비석을 또로 또 세웁니다. 그런데 생명용품으로 쓰여지는 나무나 옷이나 돌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용품이죠. 같은 산에서 함께 자라고 같은 산에 함께 어우러져 있었지만 어떤 것은 생명용품으로 어떤 것은 죽음용품으로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는 같은 사람이라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용품일 수 있고 아니면 죽음용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용품일까요? 또 어떤 사람이 죽음용품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생명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들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생명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능력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임재하신 진리의 성령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용품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삶의 능력, 생명의 능력입니다. 성령, 생명의 능력이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죽음용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누구를 살리고 계십니까? 누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1977년 9월에 군에 입대해서 1980년 6월에 병장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저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만 3년 동안 죽도록 충성한 애국자입니다. 강원도 양구군 팔량리, 방산리, 대암산, 대우산, 정상, 두솔산, 정상, 펀치볼 이곳에서 이 일대를 아우르는 21사단 4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일이지만 3년 동안의 강원도 군대 생활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추억보다도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추억으로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겨울이면 밤마다 하루 종일 혹은 2, 3일씩 혹은 일주일씩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립니다. 매년 겨울마다 영하 20도, 30도의 한파가 계속되고 산 정상이니까 눈도 계속 내리고 허리까지 빠지는 눈으로 제설 작업을 하고 나면 길 양옆에 아주 절벽 같은 벽이 있습니다. 눈벽이 있어요. 길은 눈 터널을 이루게 됩니다. 밤중에 M16 소총을 메고 초소에서 보초를 쓰면 시력같이 어둡고 고요한 산야에 눈 내리는 소리가 사박사박 들립니다. 해뜨는 아침이면 백색천지에 나무가지가 쌓인 눈의 무게에 짓눌려 모두 아래로 쭉 늘어져서 휘어져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습니다. 간혹 하는 소리가 온 산속에 퍼지는데 알고 보니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눈이 멈추면 가지에 쌓인 눈은 가지에 부는 가느다란 미풍에 날아가 버리거나 따뜻한 햇볕에 녹아져 없어져 버립니다. 눈이란 대기 중에 물방울이 급속도로 얼므로 생기는 부드러운 얼음 결정체입니다. 눈의 결정체 모양은 정육맹체, 정팔맹체, 별 모양, 나무 모양 등 아주 다양한데 그 크기는 일반적으로 0.1mm에서 5mm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결정체 하나하나의 무게라야 극히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그 눈으로 인해 나무가지가 휘어지고 혹은 부러지기도 합니다. 탄탄한 축사가 눈의 무게에 못 견뎌서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알프스의 눈사태는 산악인의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깃털보다 더 가벼운 눈송이, 금방 녹아버릴 눈의 힘과 위력이 이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생명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의 능력은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하고 크겠습니까? 능력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임한다면 어찌 여러분의 삶과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가족과 자녀들의 미래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생명용품으로 뒤흔들어 놓으며 새롭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하시려면 이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내게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현장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기도에 모여서 온전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은혜로 임하신 때는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위에 충만히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증거가 될 때 그때 말씀과 함께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의 심령 위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만히 있는데 모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에 열심일 때 그리고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사모하여 들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 지혜를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를 아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를 깨달으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무한의 가치를 가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와 말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설교자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성공은 성령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가치와 중요성을 오늘 충분히 깨달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새벽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의 제단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사도 요한처럼, 원용수 지사님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능력을 얻어 승리와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찬송